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미국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부 플로리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모험이 넘쳤고 천연 자원과 동물들을 보호하려는 열정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잘 보존된 풍경이 주는 독특한 경험은 무궁무진했습니다. 이 열대 지역은 사람과 동물에게 은신처가 되어주기도 한데요. 이곳에선 돌고래를 보살피며 새로운 집을 제공해주는 연구센터를 방문해 둘러보았는데요. 얼른 이 귀여운 플로리다 서식 동물에 대해 알아보고 같이 수영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들떠 있었습니다.
This is Dolphins Quest Marine Mammal Responder.
아름다운 플로리다 키라고에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매일 여기 와서 저기서 놀고 있는 돌고래들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저희는 바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돌고래들이 수영하고 있는 저 물도 대서양 바닷물이에요. 이곳 석호에는 대서양 병코 돌고래 6마리가 살고 있고요. 저기는 어른 수컷 돌고래 2마리가 있어요. 지금은 다 같이 모여서 헤엄도 치고 장난도 하면서 놀고 있네요.
큰 돌고래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고 물 밖으로 6미터까지 높이 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돌고래는 매우 영리하고 직관적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교감한다고 합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Right, 손잡이 근처 물속에 발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이쪽 가운데로 헤엄쳐 오세요. 네, 좋아요. 그럼 몸을 돌려서 저를 보세요. 가장 먼저 돌고래 키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손을 올려보세요, 저처럼요. 그럼 아이작과 제트가 와서 키스해 줄 거예요.
돌고래와 교감할 수 있도록 강사의 지시를 따랐는데요. 돌고래들은 물속에서 강하고 빨랐지만 교감할 땐 너무나 순했어요.
Most of our friends are going to come from everybody that walks in the door. So whether they're
저희 예전에 대부분은 여기 방문객의 지원으로 충당돼요. 그냥 동물을 보러 온 분들도 계시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모인 돈은 이곳 동물들뿐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도 쓰입니다.
센터에선 울타리로 친 장소의 환경이 최대한 야생에 가까울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따르는데요. 그 와중에도 동물과 방문객 모두가 즐거움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is right here that Bethany has, that's our nebulizer. So that's kind of like a dolphin inhaler.
대단이가 들고 있는 건 분무기예요. 일종의 돌고래 흡입기죠. 분무기로 약을 뿌리면 돌고래는 그걸 마시고요. 그렇게 폐로 들어간 약은 돌고래 폐활량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돌고래들이 검진받는 걸 아주 좋아해요. 저희가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분무기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좋아서 달려들길 바랐어요. 그래야만 돌고래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하죠.
개처럼 각자 성격도 다르나요?
100% yes.
물론이죠. 여긴 돌고래 성격을 관찰하는 연구자들도 많아요. 조련사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행동연구 진행하면서 목록 작성하죠. 그렇게 해서 돌고래의 교류 방식을 표본화시키고요. 연구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서 돌고래의 성격이 유지되는지 아니면 변하는지도 관찰합니다. 이곳 돌고래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생 돌고래 치료법도 배우게 된답니다.
환경 보호를 통해 동물의 안전도 꾀하고 방문객들은 환경 보전 방법과 돌고래들이 새 터전에 적응하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많이 온다고 해요.
You're going to hold on to the base of the fin, okay? In 3 2 1 hold on. Nice, Soji.
Oh my god. Nice one. And it's a silly question, but do you recognize you? 바보 같은 질문인 건 알지만 돌고래가 사람을 알아보나요?
I think so. Yeah. We think that they can recognize their trainers. We definitely
그런 것 같아요. 조련사들은 분명히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오래 알던 조련사, 신입 조련사를 대할 때 다르거든요. 저희는 돌고래의 그런 능력을 발전시켜 주려고 해요. 여기 오는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여기서 돌고래들과 교감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돌고래를 비롯한 바다 생물 보호를 위해서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해산물 소비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경험은 아주 중요해요. 앞으로도 방문객들과 돌고래들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Right, it's no longer an abstract idea.
자연 보호가 더 이상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거군요.
That's really what our goal here is.
저희 목표가 보호를 위한 교감이에요. 동물들과 교감한 사람들이 각자 자연 보호에 앞장서게 만드는 거죠.
돌고래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체험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교육도 받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모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애팔라치아 산맥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펼치는 엘라베마 북동쪽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보았던 소박한 매력과 색다른 경험은 저희 넋을 빼놓았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울퉁불퉁한 바위, 조용한 호수, 그리고 끝없는 들판이 제 카메라 앨범을 채웠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창밖을 매번 내다볼 때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트루 어드벤처 스포츠 오너인 이스라엘 파트리치 씨의 고향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Fort Payne is, you know, at the base of Lookout Mountain, which is so cool.
포트페인은 절묘하게도 루카우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루카우산이 애팔라치아 산맥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루카우산을 보고 애팔라치아 산맥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곳은 산맥의 남북 끝에 위치해 있어요. 앞으로도 방문객들과 돌고래들이 많은 동굴과 운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포트페인의 옛 이름은 남부의 뉴 잉글랜드였어요. 그렇게 채굴했던 지역들 중 일부는 천연 동굴이었는데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계속 파내려갔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굴은 관광지로 개발이 됐어요. 멋진 곳이 정말 많답니다. 엘라베마는 산림지대와 야생동물을 잘 보존해왔어요. 도 많고 아직 건드리지 않은 천연자원도 많고 건축물이나 다리 등 인공물도 거의 없어요. 이곳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있는 비밀 장소와도 같은 곳이에요. 관광객들도 즐기기를 바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곳을 보존하는 거예요. 래펠링, 암벽 등반, 동굴 탐험, 짚라이닝, 산악자전거, 하이킹, 카누, 카약까지 할 수 있는 활동은 정말 많아요.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도 경치를 구경하거나 폭포까지 하이킹하거나 헤엄을 치거나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힐링 그 자체죠.
직접 경험하기 위해 저희는 등반을 하며 숲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One of the things I like to do in discovering new places is
전 새로운 장소를 찾는 걸 좋아해요. 특별히 일정이 비거나 손님이 없을 땐 GPS와 카메라 하나만 챙겨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 탐험을 시작하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소는 현대 지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옛 지도를 보다 보면 아무도 모르고 있던 숨겨진 보물을 찾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1년 전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동굴에 대해 말해주었고 저는 어서 동굴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The name of it is Welsh Cave, and it's not actually very.
이곳 이름은 웰시 동굴이에요. 현지인들조차 잘 모르는 곳이죠. 이 동굴의 존재를 안다고 해도 길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놀라운 곳이에요. 11세기에 웨일스 사람들이 손으로 파낸 동굴이죠.
Oh my gosh, this was hand dug.
이걸 손으로 팠다고요? 믿기지가 않아요.
Unbelievable.
It's really cool.
정말 대단하죠.
If you start looking, you can even see.
이곳을 보면 깎아낸 흔적이 보여요.
Can we go inside?
안에 들어가 봐도 되나요?
Yeah.
네, 그럼요.
탐험할 수 있는 동굴 규모는 꽤 컸는데도 저도 이번엔 오직 이 지역 주민들만 아는 이 비밀의 일부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고 신기했어요.
My first thought was amazement, like how could this be, you know?
처음 봤을 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군요. 역사책에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시기가 1492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동굴의 흔적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곳이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공간이고 더 들어가면 다른 공간들이 나오는데 각 공간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짐작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기둥은 천연 동굴에는 없는 구조물이에요. 아마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놔둔 거죠. 이 부분을 남기면서 깎아 들어갔고 결국 기둥 형태로 남아 동굴을 지탱하게 된 거예요. 외부의 공간들은 접근하기 쉬워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들은 아주 좁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서 외부인이 침략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노출되지 않은 이 동굴 탐험을 통해 제가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 가끔 놓치기도 하는 소소한 곳들이 생각났는데요. 이 지역 주민분들이 열정과 호기심 덕분에 이곳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We would like to see more people come in and be able to experience.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곳만의 분위기를 느끼고 이곳 자연을 만끽하는 거죠. 하지만 첫인상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도 크게 변하지 않고 처음 봤을 때의 매력을 간직하는 거죠.
플로리다주는 미국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야생동물이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인 아열대 기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습지대 근처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다양한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 평소 새로운 걸 경험해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여기선 도통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악어가 무서웠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버글레이드 아웃포스트 보호소의 오너인 밥은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저도 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I'm not even sure how it really started. Even as a little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악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었죠. 악어를 잔뜩 샀어요. 100마리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관광객들도 받기 시작하면서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그때부터는 이 일이 제 중요한 목표가 돼버렸죠. 다친 야생동물을 들여서 치료하고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다들 꺼리기 때문에 전 주로 파충류 보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출동해서 파충류를 구하곤 하죠.
플로리다주의 많은 부분이 습지대인 만큼 주민들은 보통 악어와 뱀 등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집이나 정원 등에도 야생도마뱀이 자주 출몰하기도 한다고 해요.
Now this is your American crocodile.
이건 아메리카 크로코다일이에요. 크로코다일은 이곳 플로리다에서는 여전히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죠. 이 녀석들은 추운 날씨를 못 견디기 때문에 대부분 플로리다 남부에서 발견됩니다.
Why does he have his mouth open like that?
왜 저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건가요?
He's threatening me.
절 위협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본능과 반사신경으로 반응을 하죠. 그리고 녀석들의 본능과 반사신경은 주변에 있는 먹이를 공격하는 것이죠.
뭔가 꼼짝도 할 수 없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여기 동물이 있었다면 꼬리를 돌려서 주둥이를 들이밀어 물어버렸을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끼는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네요. 하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보통 집에 가면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죠? 여기가 제 수영장이에요. 저는 이곳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잠에서 깨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을 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경우 악어들이 자리를 피하는데 가끔씩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조심을 해야죠. 우린 친구 사이예요. 함께 놀고 같이 헤엄도 치죠. 오늘 아침에 들어갔다 왔는데 물이 차갑더군요.
Oh, wow. That's incredible.
와, 정말 차분하네요.
아니, 무슨 거의 베프처럼 저렇게 수영을 같이 하네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를 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단체로 현장 학습을 오기도 하고요. 관광으로 오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이 원한다면 뱀이나 악어를 직접 만져볼 수도 있죠. 동물원에 서는 동물을 멀리서 바라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갈 수가 있지.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어서 악어를 한번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밥은 악어의 입을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I don't know if I wanna hold it. Oh, I don't think I wanna hold it.
제가 악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와, okay, that's so cool.
악어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They estimate over 2 million alligators in the state of Florida.
플로리다주에만 200만 마리의 악어가 있다고 해요. 악어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다시피 악어는 추운 환경에서 오래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따뜻한 남부주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무섭게 보이지만 악어는 사실 플로리다 주민들과 지역 생태계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악어는 사실 친해지면 꽤 다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밥이 아니었다면 이 동물들은 모두 죽음에 처해졌을 거예요.
Thank you, Casper. Hopefully I'll see you again.
고마워, 캐스퍼. 다음에 또 보자.
미국 남부의 숨겨진 곳들을 탐험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났던 지역 주민들의 열정을 통해 저는 야생동물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 만났던 동물들과 제가 올랐던 등산 코스 또한 이 모든 것을 소개해준 사람들 역시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돌고래와 함께 수영했던 경험은 꿈만 같았어요. 돌고래는 사람 못지않게 남부의 친절함을 보여주며 저를 환영해주었고 플로리다에서 돌고래가 얼마나 사랑받고 또 중요한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등산 코스를 위해 전문 산악인이 될 필요는 없어 참 다행이었는데요. 하이킹을 통해 아름다움과 모험이 완벽한 조화를 끝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파충류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경직되어 방문했던 에버글레이드 아웃포스트에선 밥을 통해 이 동물들이 알고 보면 참 착하고 순하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2010년 한국에 정착한 김지혜 씨.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녀도 이제는 한 코칭 연구센터의 대표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 짙어져 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하게 저희 가족들이죠. 특히 저희 아들이고요. 제가 처음에 상담을 배운 목적도 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배웠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애들은 장성이 있잖아요.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애도 엄마를 아예 잊어먹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언제나 통일돼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어색하고 서먹하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아본 그런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 아들, 친구 같은 우리 아들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김지혜 씨가 기억하는 아들의 모습은 두 살 때 멈춰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엿한 학생이 되었을 텐데요. 그렇게 김지혜 씨는 처음 한국에 와 아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남학생들을 보는 것이 더욱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항상 상상을 해보면 저 사실 대학생들하고 만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대학생들 한 20명 만나서 우리가 열흘 동안 같이 거의 열흘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 날 제가 고백했어요. 나 사실 너희들과 만날 때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피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열흘 동안 너희들과 만나면서 우리 아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겠다. 아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것만큼 이 좋은 에너지, 나의 기도가 북한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이어져서 보이진 않지만 늘 힘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김지혜 씨는 헤어졌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꼭 안아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정말 꼭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허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애를 처음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마감을 하는 날까지라도 저는 계속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싶어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해보고 싶은 거는 여행을 같이 가고 싶어요. 어디든 여행을 같이 가서 같이 좋은 것도 보게 하고, 그래서 저는 같이 보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만나든 가서 만나든 자연여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꿈꿔요.
아들이 너무 어렸을 적 엄마와 헤어졌기 때문에 이 김지혜 씨는 아들이 자신을 받아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함께 여행을 떠나 모든 것을 털어내고 또 엄마로 인정받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같이 가서 맨발로 걷고 부딪히고 당연하게 감정도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하면서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들과 만나고 싶어요. 저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엄마라는 단어예요. 두 글자. 왜냐하면 안 불러줄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헤어져 살아서 고통 속에 살고 있잖아요.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없겠어요. 그래서 만나도 안 불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소원이 엄마라는 단어 한 번만 더 듣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에요.
끝으로 김지혜 씨는 북녘에 있는 아들을 향해 마음속에 담아둔 편지를 띄웠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는 게 너무 벅차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이어서 그리고 너를 낳은 엄마라서 평생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공부하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기대보다는 바라보면서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기다릴게. 그리고 사랑한다.
가족을 두고 고향을 떠나온 김지혜 씨. 마음의 상처를 안고 한국에서의 정착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태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전문 코칭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코칭, 또 세우는 코칭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길 바랬고요. 그 활동이 또 훗날에는 북녘에도 이어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탈북민 김지혜 씨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의 명문 주립대학인 버지니아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UVA라고 부르는 버지니아 대학교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있는 주립대학교입니다. UC 버클리, UCLA, 미시간 대학교 등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으로 손꼽히는 학교인데요. 버지니아주는 미국에서 제일 처음 영국의 식민지 정착촌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만큼 유서 깊은 곳인데요. 이런 버지니아주에 1819년에 설립된 버지니아 대학교 역시 미국의 초기 건국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특히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직접 세운 학교인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 헌법을 기초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요. 버지니아주 주지사, 연방 국무장관, 3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오늘의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선각자 토마스 제퍼슨이 1819년에 설립했고 3대 토마스 제퍼슨, 4대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너 등 3명의 전 현직 대통령이 대학의 운영이사진으로 활동했던 미국의 건국 역사와 함께 호흡한 대학이 바로 이 버지니아 대학교입니다.
제퍼스 대통령은 1801년부터 1809년 초까지 재임했고요. 퇴임한 지 10년 후에 이 버지니아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세우기 훨씬 전부터도 공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설파했다고 하네요.
버지니아 대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미국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 건국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사상과 당시 미국의 시대적, 정치적 그리고 교육적 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1779년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의회에 제출한 교육법안에는 그의 소신을 담고 있었는데 교육의 기회는 주민 모두에게 아주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활약했던 시절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교육 제도는 전혀 없었고요. 부유층 자녀들만 개인 교습을 받아서 몇 안 되는 대학에 진학하고 결국 이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제퍼슨은 더 이상 이를 답습하지 말고 신생 미국에는 공교육이 확립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입니다.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카운티들을 약 8내지 9km의 직경으로 나누어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학교가 세워져야 하며 학생들에게 독해력, 장문, 한수를 강조하는 교육을 시키고 대학 교육까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원대한 국민 교육 철학 전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초등학교까지만 무상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 이상부터의 교육은 각 카운티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토마스 제퍼슨은 재원부족으로 이러한 원대한 국민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많이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 공교육 제도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토마스 제퍼슨의 열정은 대통령이 되면서 더욱 구체화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토마스 제퍼슨의 이런 선구자적인 신념에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토마스 제퍼슨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견을 노출했던 해밀턴은 교육에 대한 관점 역시 매우 달랐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얘기 들어보시죠.
부유층들만이 권력을 잡고 교육을 받는 사회제도가 지속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갖추어지려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도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들이 등용되고 이들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토마스 제퍼슨의 의견과 부유층의 인재들이 교육을 잘 받아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어 일반 대중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의 의견 대립이 당시에는 아주 열띤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인 버지니아 대학교 알아보고 있습니다. 1809년 토마스 제퍼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고향인 버지니아주 몬티첼로에 있는 대저택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제퍼슨은 이후 많은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대학 설립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네, 퇴임 후 거주한 버지니아 자택에는 많은 스님들이 문장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젊었을 때 공부를 더하라고 조언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하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미 건국의 영웅들에게 끊임없는 자신의 교육 소명과 소신을 펼친 지 39년이 지난 1818년 2월 21일에야 드디어 버지니아주 의회는 버지니아주의 주립대학교 설립 법안을 인준하기에 이르렀고 은퇴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자신의 지성, 시간 그리고 정력을 공교육 기관 설립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19년에 학교가 공식 설립됐고요. 1825년 3월 드디어 버지니아 대학교의 첫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1826년 토머스 제퍼슨은 8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토머스 제퍼슨이 사망한 1826년 7월 4일은 신생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7월 4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막 독립선언 50주년을 축하하려 하고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대에 존 애덤스 대통령도 이날 사망해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을 두 벽이나 같은 날 잃었습니다. 제퍼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해요.
토마스 제퍼슨은 건강이 극히 악화되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어떻게 묻어달라는 유서를 써서 자기 집안의 산자락에 간단한 묘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묘지의 모양도 그림으로 남기고 묘지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이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역이 잠들다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을 새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즉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미국 국무장관, 제3대 대통령 등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는 쓰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로지 한 사상가요 교육자로만 후대에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제퍼슨은 그의 유언대로 몬티첼로의 조용한 산기슭 묘지에 묻혔는데요. 하지만 제퍼슨의 선각자적인 교육 정신은 오늘날에도 그가 사랑했던 버지니아 대학교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버지니아 대학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샬럿츠빌이라는 작고 조용한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대학교는 대학 캠퍼스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학교고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학문적 마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대학이기도 합니다.
제퍼슨이 구상했던 대학 상아탑은 아카데믹 빌리지라고 할 수 있는 학문적인 마을들이 광활하게 펼쳐진 캔디 공원을 따라 곳곳에 형성되어 그 정중앙에는 대학 도서관이 자리 잡고 이것들이 모여 지식의 도고를 형성하는 캠퍼스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건물들을 설계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했을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학교 설립자인 토머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미국에 손꼽히는 명문 주립 대학인 버지니아 대학교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현황, 입학 규정 등 유익하고 다양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여자 선수들의 출전 비율이 같아서 이 성평등을 완성한 첫 올림픽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대재전에 남녀가 똑같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서 여성의 참여를 늘려왔던 올림픽이 포용과 평등이라는 꿈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시 이번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에는 올림픽에서 이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에서 선입견을 깼던 여자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2024 파리 올림픽 대회가 개막했는데요.
네.
올림픽 개막식의 시작, 바로 이 순서가 이루어져야 되죠.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 올림피아에서부터 수천 명에서 뭐 만 명에 이르는 성화 봉송 주자들 손을 거쳐서 올림픽 개최국에 전달되는데요.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여성으로서 올림픽 성화 봉송 첫 번째 주자가 된 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성화봉송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까지 성화를 네. 운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룹이 참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들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화봉송 주자들도 걷기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도 움직이고요.
네.
스케이트, 뭐 서핑에 심지어 등산까지 하면서 성화를 올림픽 개최하는 곳까지 지금 이동을 시킵니다. 아, 성화봉송을 시작하는 첫 주자 그래서 뭐 그 영예는 남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성화봉송이 시작된 역사를 보니까요. 이게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그 여사제로 분한 여배우가 성화를 채화하고요. 첫 봉송 주자에게 이 성화를 넘겨주면 이 성화는 그리스를 돌다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도쿄 올림픽 전까지는 이 성화 봉송 첫 주자 역할이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열린 이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첫 주자로 여성이 선정됐는데요. 이게 성화 봉송 역사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자, 성화 봉송 첫 주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 누구였나요?
네. 그리스 출신 사격 선수 안나 코라카키 선수였습니다.
네.
코라카키 선수는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25m 권총 부문에서 금메달 땄고요.
네.
10m 공기 권총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입니다.
네.
당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첫 성화봉송 주자를 여자 선수로 결정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했다고 MP통신이 전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이 올림픽 대회 첫 마지막 주자였던 사람이 바로 또 여성이었습니다.
네.
멕시코 육상 선수 에니케타 바실리오 선수였는데요.
네.
이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개최국의 성화를 점화하는 역할을 맡아서 화제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지난 4월에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5월 프랑스의 그 60여 개 지역을 지나면서 봉송이 됐는데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몇 명의 여성이 이 올림픽 봉송 주자로 뛰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성으로서 첫 성화 봉송 주자와 마지막 주자라는 역사를 쓴 인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파리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숫자적인 성평등을 이뤘는데요.
네.
사실 여자 선수의 이 출전 진흥을 명시한 역사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1세기에 걸쳐서 여성 선수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만
네.
이 올림픽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스포츠에 여성 경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도입된 거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헌장에 남녀 평등을 천명한 건 1996년이었고요.
네.
당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내 규칙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과 모든 구조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처음 명시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에 열렸던 이 도쿄올림픽 당시에 여자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18개 경기 수영, 카누, 스프린트 여자 경기, 소프트볼, 가라테,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같은 종목이 추가되고요.
네.
여자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파리 올림픽에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예. 자,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요. 총 329개 종목에서 여성은 152개, 남성은 157개, 그리고 남녀 혼성 종목은 20개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대회에서 5,000명 이상의 여자 선수들이 경쟁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난 1세기에 걸친 참 오랜 여정에서 눈에 띄는 여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안에서 선입견을 깬 여자 선수들 누군지 한 명씩 알아보죠.
네. 올림픽 공식 페이지에 소개된 선수들인데요. 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는 처음으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브티아즈 무하마드이고요.
네.
미국 펜싱 국가대표로 2016년에 리우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IOC는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북동부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인데요.
네.
미국의 타임즈는 같은 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대회 출전 후인 2018년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는 회고록을 폈습니다.
네.
자부심, 실현 불가능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나의 싸움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는데요. 그뿐 아니고 스포츠를 통한 미국 여성 인권 보호 기구에서 홍보 대사로 활동하는 등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선수
네.
미국 국가대표로서 처음 이 머리 가리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이다. 이런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에서 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올림픽에 최초로 히잡을 쓰고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보다 먼저 히잡을 쓰고 올림픽 육상 트랙을 질주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요. 런던 올림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사라 아타르 선수인데요.
네.
이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첫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선수였는데 이 아타르 선수 머리에는 그 히잡처럼 보이는 후드를 쓰고 옷에서 연결되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드를 쓰고 긴 소매와 또 달리기용 바지를 입고
온몸을 다 가렸네요.
그렇습니다. 8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네.
당시 이 선수의 기록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상징성 때문에 관중이 더 큰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세계 언론이 역사적인 질주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이 히잡을 쓴 여자 육상 선수 소식을 화제로 다뤘었습니다.
네.
또 같은 대회에서 사우디 여자 유도 선수로 출전했던 샤히르 카니 선수가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은 총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여자 선수입니다.
네. 자, 히잡을 쓴 여자 선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네. 이번에는 여자 복서 권투 선수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름은 람나 알리입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태어난 난민 출신 선수인데요. 영국으로 이주해서 소말리아 국가대표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 올림픽 권투 경기에 출전한 첫 소말리아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자 패더급 복싱 종목에 출전했고 루마니아의 클라우디아 네치타와 경기를 치렀는데 출전 후 난민 출신 그것도 권투 선수인 알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네.
비록 올림픽 대회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영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네, 영국 내 첫 번째 무슬림 여성 챔피언이었다고요.
네, 무슬림 여성으로서 가족의 반대를 우려했던 알리 선수가요. 네, 영국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을 때도 딸이 권투 선수인 걸 몰랐답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에게 안 알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알리 선수는 이 무슬림 여성으로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삶은 많이 달랐다면서 어머니가 알았을 때 무슬림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 대회로 돌아온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 있습니다.
네.
뭐 2016년 올림픽 체조 4관왕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렇죠.
키가 142cm. 올해 27살의 바일스 선수. 지금 뭐 체조계에서 가장 화려한 챔피언이고요.
네.
세계 챔피언이고 처음으로 모든 대회를 석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네.
자, 바일스 선수는 파리올림픽 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 경기에서 뛰임틀과 마루 운동에서 1위였습니다. 평균대에서는 2위로 결선에 진출했고요. 그 2단 평행봉에서는 9위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종합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대표팀의 단체전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체전 은메달 또 평행봉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2년 동안 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관왕 오르면서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 2년 공백 기간은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주치의 그 성학대 사건 등이 터지면서 힘든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바일스 선수가 그 기간에 심리 상담을 받아서 안정을 찾은 후에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이 기간에 바일스 선수는 그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조너슨 오원스 선수와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었네요. 예. 그런데 시몬 바일스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요, 왼쪽 발목에 발목하고 종아리에 압박 붕대를 감은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달 28일 그 여자 단체전 예선에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 부상을 참고 경기를 마친 건데요. 예선 도중에 그 왼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뭐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다고 MBC 방송의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바일스 선수는 마루 운동 예선 도중에도 왼쪽 다리를 붕대로 감았었는데요. 이후 뛰틀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인 종합 결승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다친 거네요.
보도 내용을 보면요. 세실 랜디 코치가 바일스 선수가 몇 주 전부터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경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일스 선수는 2021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트위스티스로 경기를 포기했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바일스 선수가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트위스티스가 뭔가요?
이게 체조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 착지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일스 선수, 뭐 바일스2라는 이름의 아주 고난도의 트위스트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트위스티스 현상을 경험하고 팀 결승전과 개인 종목 결승전에서 기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때 뭐 다행히도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심리적 부담이 아주 강해서요. 경기를 포기했었는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트위스트 기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체조 선수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입증한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를 주축으로 한 미국 여자 체조팀 이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자, 이로써 바일스 선수도 5관왕의 꿈을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기계체조 일정이 7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입니다.
네.
30일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체조 경기에서 마지막 종목의 마지막 선수로 경기장을 나선 직후 이 바일스 선수의 점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네.
14.666. 그래서 미국 팀은 최종 총점 171.296점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조계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에게는 이게 네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 되고요.
네.
바일스 선수는 7월 31일까지 올림픽 금메달 5관왕의 기록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체조의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네.
올림픽 여자 체조 최다 금메달 선수가 됐습니다.
네.
자, 7월 31일 기준인데요. 바일스 선수는 다음 날인 8월 1일 개인 종합 결승전 금메달
네.
또 8월 3일은 도마 그리고 5일에는 평균대와 마루 운동에서 추가 금메달 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로 알아본 히스토리 메이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오래 머물다가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탈북민 한유진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격인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고요. 남매를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한국 광주에 살고 있는 탈북민 한유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아기 1시간 7,000원, 보호자 4,000원. 보호자 음료 주문하시면 4,000원에 플러스되는 금액만 초과하시면 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유진 대표는 12개월이 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한 여성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첫 방문이라는 손님에게 이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유진 대표는 광주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 전업주부였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문을 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든 즉흥적이라서 고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애들 아빠가 수익이 이제 예를 들어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그 반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했는데 그 일이 있기 썩 전부터 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키즈카페가 없다. 키즈카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날 멀리 다녔거든요. 그냥 남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애들 아빠가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우리 조건은 안 되지만 키즈카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2019년 1월 달이었어요. 바로 일주일 만에 이 오기를 보고 계약을 하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한 대표는 계약한 뒤 바로 이 키즈카페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었지만 공사를 마친 2월에 문을 열었고요. 모두 두 번의 공사를 거친 뒤 복층 구조의 키즈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전, 환경, 요해 물질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상의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이게 제가 두 업체를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업체에 맡기다 보니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달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수영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안쪽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여기 원래 단층이었거든요. 근데 바꿔주니까 공간이 벌써 확보가 됐고 수의실 확보하고 오락전이 확보되고 원래 여기 망이었고 계단식으로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뛰다가 보고 있느라면 불안불안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공사 끝에 지금 요 결과물 가지고 서서하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 대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80여 평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과 장난감으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방방장, 트램펄린이라고 하죠. 유아용이 따로 있고 좀 큰 초등학생용이 있고 정면에 보이는 게 파티룸. 파티룸 생일파티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시간 단위로 2시간, 3시간씩 끊어갖고 이용을 하거든요. 넘어가면 편백존. 처음에 여기가 편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방놀이 공간으로 했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주방놀이랑 편백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꽤 좋아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수유실, 아가들 기저귀도 깔고 가끔 잠자는 아가들 낮잠 재울 수도 있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2층인데 여기는 블럭놀이 그리고 자동차 시합하는 거 애들 좋아하고 여기는 인형의 집 여자아이들이 좋아해요. 여기는 볼풀장 포토존이기도 해요. 여기 누워서 아가들 사진 찍어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이제는 가게 운영 5년 차로 주민들에게 입소문도 나고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도 늘었는데요. 사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한 대표는 개업식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홍보도 안 했고요. 장사 여기에 대해 아예 지식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덜컥 시작을 해놓고 오픈하는 날인데 누구도 오픈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인들 뭐 이제 오기는 했지 오픈 당일날에. 근데 오픈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마침 광주에 우리 같은 고향에서 오신 남자 젊은 청년이 비누방울이랑 풍선이랑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 총각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급히 그 총각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거를 하려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음악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뭐 집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오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이후 동네 아파트의 우편함에 전단을 돌리며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차츰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고요. 한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대관으로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못 가니까 이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관으로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죽음이었어요. 다들 닫아라. 그래야 보증금이라도 건진다. 그럼 뭐해. 철거하려면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못 건지네? 대출을 받았죠, 그때는 또. 버텨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한 사업장이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인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접으라고 했는데 나는 안 접고 파티로 막 이런데 그때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를 업종 추가하고 이렇게 대관하면서 많이 소문이 났어요. 10명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럼 한 팀만 받아도 벌써 4명한테는 알려지는 거였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그 시기에 매출이 더 많았어요.
한 대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언제 가장 뿌듯할까요?
잘 놀고 간다고 할 때, 또 온다고 할 때, 아이들이 안 간다고 울 때, 아, 재밌는 공간인가 보다. 더 오래 놀고 싶은 공간인가 보다. 어제도 아이가 혼자 와가지고 8시 마감인데 7시 반에 와가지고 2시간 넘게 놀고 갔거든요. 아이가 안 간다는데 이제 마감이야 하고 끌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아직 다 충족하지 못했고 혼자인데도 재밌게 노는데 그렇죠. 아이 혼자 다니면서 땅 펄펄 흘리면서 그럴 때 뿌듯했어요.
또한 한 대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드림봉사단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봉사는 중국에서부터 꾸준히 실천해왔는데요. 올해는 쉬고 있지만 이 드림봉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드림봉사단은 했던 게가 이제 나눔 위주였어요. 소외계층, 탈북민, 노인 어르신, 미혼모 나눔 위주였고 광산구의 봉사단 소재지가 광산구다 보니 광산구 그쪽에 텃밭을 임대해서 재단 사업 지원 받아서 풀 메고 김 메고 거의 밭에 가가지고 저녁 개구리 울 때까지 밭에서 풀 메고 김 메고 처음에는 시금치 뿌려서 한번 나눔하고 그리고 감자 심어서 나눔하고 감자 뽑으면 배추 김장 배추에서 나눔하고 깨 심어서 깻잎도 나눔하고 진짜 가지 고추 골고루 나눔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각자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키즈 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조심. 그때 넘어지다 머리 꽁했으니까 천천히. 오.
장난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갖고 노네요.
아, 이거 근처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일 보다가 이길래 데리고 왔어요.
나온 김에 놀고 오려고.
이 근처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집에만 있기 좀 답답하니까 나올 만하기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온 게 한 6개월쯤 전? 여기가 되게 거리상도 그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저렴해요. 좋아해요. 얘가 좋아요. 키즈카페를 많은 군데를 다녀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소근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좋아해. 좀 온다 해도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초등학생들은 이 시간대에는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아.
키즈카페 운영 5년 차인 한 대표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참 많다고 합니다. 더 넓은 규모의 키즈카페를 차려 많은 아이에게 웃음을 나눠주고 드림봉사단 활동도 곧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키즈카페 대표로서는 여기 찾아온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진짜 약간의 찰가상도 저는 허락을 못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놀다가 부모님들은 만족하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고 진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 봉사단 잠깐 쉬어가는 아쉽기는 해요. 늘 목말라요. 저는 봉사 이런 나눔 이런데 할머니를 고향에 두고 오다 보니 할머니한테 못한 그런 애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좀 쉬어가고 좀 어느 정도 각자 안정이 되면 다시 부지런히 싸웠어 활동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